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박순용 집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점심 식사를 아주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잘 갖춰져 있고 잘 대접을 받아서 이 시간 잠이 솔솔 오고 피곤하고 배가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고 또이 시간 배우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잡고 또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그런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쏟아지는 말들의 잔치에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고백들을 할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또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머리로나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밭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복 받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태계 또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치들과 그런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깨어있는 역할, 참여적인 역할들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실천할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탕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절대적인 존재,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권한과 권력을 가진 게 아버지였다. 사실 뭐 그게 비단 유대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불과 글쎄요, 한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뭐다 어려운 시절이었겠지만 조금 더 가면은 뭐 부한말이라든지 그럴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람의 권력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색에 빠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막 가산을 탕진해도 그거를 말릴 수 없을 만큼 뭐그 정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회가 지금 뭐 여권이 신장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들이 조금씩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통치자가 이런 식으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툭하면 입에다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보며 뭐 국민만 바라보면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는데, 결국 또 그것이 그 아름다우고 소중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또 독이 되거나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우리 인간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에 다시, 뭐랄까요. 책임이 되물어지는 뭐 그런 시험대 같은 느낌 받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때는 뭐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분명히 그랬고 또 과거의 가부장적인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어서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어차피 나눠줄 건데 이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미리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요즘도 할수 있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그 재산 줄거 미리 나한테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최근에 나온 사건들 보면은 부모한테 재산을 미리 양도받은 사람들 있죠? 대신 그 조건이 자기를 늙음하게,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받고서 재산을 미리 양도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산만 가져갔다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살아있을 때 주지 마라. 예. 살아있을 때 돈도 뺏기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뭐, 있지 않으니까. 네. 살아계실 때 미리 유산을 주실 수 있더라고요. 세금 없이 5천만 원씩 줄수 있더라고요. 네, 증여? 증여죠. 네. 아무튼,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잡고 있고, 자식들의 운명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뭐, 그때나 지금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줄 거니까 지금 나한테 나눠주세요라고 말하는 말은 뭔 말이냐? 아버지, 이제는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방식의 전근대적인, 이런 옳지 못한 방식의 이런 거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좀 대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느낌이나 모험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고요. 부모 공경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시대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돈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재산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 왜 나눠줬냐,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유산 상속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겠느냐? 저런 개자식, 저런 호로자식을 봤나?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저런 나쁜 놈, 극악무도한 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산이라는 거는 죽기 직전에는 나눠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놈, 나쁜 놈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버지가 그 돈을 줬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게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저거 바보 같은 사람이다. 등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아버지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그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 상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2를 장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나머지 아들들이 나눠 가져요. 딸은 나눠 갈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둘밖에 없다 그러면은 큰아들이 3분의 1 갖고 나머지 하나 아들이 3분의 1 가지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특히 아들이 많이 낳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네 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뭐 딸도 있었겠죠? 딸도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큰아들 루벤만 3분의 2를 갖고 나머지 11명의 자식들이 그 3분의 1 갖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재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냥 큰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에게 많이 주었냐라고 하면은 여럿을 나눠주면 그 여럿이 다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가문의 재산들을 쭉 이어받아 가가지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장자와 차자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차별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또이 당시에는 이렇게 장자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면서 장자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들이 그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아버지는 이렇게 지금 이 유산 상속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여기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아들 만약에 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갖고 온 거죠. 둘이 있었을 때 3분의 1이면은 상당히 적은 재산이 아닌 거죠. 많은 재산이죠. 그걸 가지고 간 거죠. 아버지는 이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 집 안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 유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비웃음을 살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또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싸가지 없는 짓이고 나쁜 짓이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 관습이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재산을 아들이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 아버지 이상한 사람, 그 아버지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을 깨는 아주 심각한 도전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한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자기 아들 재산 나누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걸 나눠주는 일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아버지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과 비웃음까지도 다 감당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죠. 가가지고 돈을 다 썼다, 뭐 허랑방탕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추측인지 아닌지. 근데 먼 나라를 갔다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면은 먼 나라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미국가 가는 것 같이 그런 먼 나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기껏해봤자 그냥 그 부근에 있는 그러나 문화가 좀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갈릴리라고 그러면 갈릴리 부근에 뭐 세포리스라든가 뭐뭐 뭐 무슨 동네랑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새로 신도시들이 생긴대. 근데 거기는 로마의 문화가 있는 지배적인 그런 곳이죠. 아마 그런 도시 가까운 도시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먼 나라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형이 동생의 근황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보면은 동생이 가가지고 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그런 놈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형이 이 동생 놈이 나가서 뭘 하는지를 어느 정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먼 나라라는 게뭐배 타고 뭐한달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고 그러는 거리는 아닐 거라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여기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급사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지만 그거를 빨리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받아야 할 지분을 미리 땡겨서 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규모 있고 계획 있고 사는 게 아니라 즉각즉각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사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갑으라는 갑을 인생. 뭐 갑을 인생 좋지 않잖아요, 보통.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가 또먼 나라에 가서도 역시 또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돼서 유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 자체는 성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은 나중에 보면 창녀와 돈을 다쓴이 녀석 하면서 이 동생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처음에 나오는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성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허랑방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이방인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고용살이를 무슨 고용살이를 했냐? 다 아시다시피 돼지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 작은 아들의 삶은 이 이야기 요이 생활을 조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출발부터 잘못된 모든 것이 잘못된 그런 인생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또 자기 거를 미리미리 갑을 해가지고 땡겨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죠. 그러고 나서 고용살이를 하는데 누구 밑에 가서 고용살이를 하냐? 이방인, 이교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되게 깔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뒤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 믿는 우리끼리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가지고 우리 혈통,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되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이방인과 같이 산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내가 뒤섞여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아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방인 이교도 밑에서 고용살이는 전적으로 이 사람이 이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엉키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잘못된 어때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악한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악한 망가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돼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교도 밑에 살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그래서 이 아들이 뭐, 이교도 밑에, 다른 종교 사람들 밑에 산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돼지치기라는 말에서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불결한 짐승이죠.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또, 뭐,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뭐, 이런 짐승들은 뭐,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돼지인데요. 돼지는 뭐, 그 따뜻한 중동 지방에 있어서의, 그 기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부패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타부, 어떤 금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다 생활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 뭐, 근친혼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전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무슨 도덕적인 문제는 사실 아닌데 뭐 이런 거라든가 한 것처럼 이그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종교의 한 율법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예, 아무튼 돼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지? 근데 이제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유대교 율법 구약성서를 받아 쓰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그 음식 그 이슬람교 음식 규준 있죠? 요즘 뭐 국제적으로 음식을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준 좀 맞춰가지고 음식을 제조하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조상의 전통을 내팽개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라나고 믿어왔던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배교 행위인 거죠. 거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 밑에서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짐승들을 먹여서 키우는 먹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이 작은 아들의 생활이라는 거는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다가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되나?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하면서 그거를 먹죠. 먹다가 극적인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먹다 말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씨. 아빠, 아버지한테 가면은 거기는 종들도 이런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를 놔두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퍼뜩 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정신이 들어서라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이 들었다는 거는 정말로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아, 내가 이 죄값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냥, 아씨,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종들도 배를 굶는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그런 정말 임기응변식. 여전히 사실은 그 정신 상태를 못 버린 거죠. 가부라는 인생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아직도 못 버리고, 그냥 회개의 징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죠?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만 있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냥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궁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선택, 철저한 반성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들놈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녀석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은, 참 드라마에도 나온 게 있겠죠. 집 나간 녀석 있는데, 그집 나간 녀석을, 언제 돌아오나 해가지고, 전원 풍경, 느티나무가 있는 데에서, 저 멀리 꼬불꼬불하게 난저 길, 거기를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부모. 보통 여자죠. 보통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주로 많이 있죠.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딱 봤는데 멀리서 뭐가 희끗희끗하게 보여. 근데 딱 알아봅니다. 왜 알아보냐? 부모니까 알아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좀 이렇게 어른들 보기 안 좋은 짓 하고 다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나를 막 불러요. 슬쩍 보니까 아버지야.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봤자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나보고 너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 아닌데요? 모르는데 했더니 아버지가 엄마 아들 몰라보는 아버지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잘못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모 몰라보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혹시 뭐, 아침에 까치가 울었다, 그러면 자꾸 그 동부 맞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멀리서 떨어져 있는데도, 아, 저거 내 아들이구나라고 직감을 하고서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갔죠. 달려갔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좀 정서가 달라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 싸가지 없는 아들놈의 새끼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기 명예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거기 동구밖에 바라보이는 그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그런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비유해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할까?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왜냐? 당연히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명예를 지키고 힘을 갖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그냥 애들 전매겨서 키우고, 애 토닥토닥 해주고, 옷에서 입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마로서 하나님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에서 그런 일이 가능해? 아니, 현실에서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는 일이 가능해? 현실에서 실제 그걸 또 떼어주는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런 나쁜 놈이 옷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맨날 마을 어귀에서 거기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라면 혹시 모를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파격의 연속이에요. 계속. 청중들은 거의 공감도 하지 못하고 이해도 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남자, 아버지. 이거 자체도 지금 이게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그냥 바보야, 바보.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명예심도 없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이런 나쁜 아들놈들을 또 기다리고 있어? 이 선택은 올바르지 않아. 이거는 오히려 악을 더 키우고, 악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전례를 만드는 그런 선택을 지금 이 아버지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고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서 보고서 가장 먼저 느낀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제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 떠도는 양 같은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가 거둬주시고 먹을 거를 먹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옷을 다 빼앗겨서 벗기고 갖고 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뚫게 맞아가지고 또랑에 그냥 처박아 놓고 죽으려면 죽으라 하고 버리고 갔던 그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느낀 것. 저 사람은 유대인이네? 저 사람 강도 맞았네? 뭐가 아니라,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라고 하는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아버지는 느꼈다는 것이죠.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사마리아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때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이냐? 사마리아인이니까 보나마나 유대인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에게 가서 더 심한 짓을 할 거다. 오히려 아직 붙어 있는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남은 빤스라도 벗겨가지고 갖고 갈 정도로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의 기대와 당연한 상식을 뒤집었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데리고 간 것처럼 여기서도 아버지가 이 사람을 보고 오면은 따귀를 때리고 내쫓고 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가 또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한 느낌을 갖고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냥 달려가면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옷이 어때요? 안에다가 속옷 같은 걸 입지만 겉에는 길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치마같이 길쭉한 옷을 입는 거죠. 그걸 입고 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허벅지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문화를 잘 모르니까, 아빠가 너무 이 아들을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단숨에 달려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또 아니에요. 이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또이 아버지가 지금 너무 채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겉옷을 걷어올리면 무릎 이상 허벅지까지 드러나야 달려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나무를 재배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쓰러져서 뻘거벗고 자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고 가가지고 옷을 준다라는 거죠. 또 여자들도 자기 하체를 드러낸 건 되게 가증스러운 일이다. 뭐 그래서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체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되게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 채통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꼭 어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고 허벅다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부끄러운 행동, 존경받기는커녕 야유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도무지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그런 채통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부끄럽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걸 달려가겠다. 이 아버지도 지금 이 청중들이 듣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하면은 아들과 딱 마주치자마자 가장 먼저 벌어져야 될 행동이 뭘까? 둘 사이에. 유대인들이 볼 때.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그 자식놈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먼저 벌어져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 아버지가 먼저 입을 맞췄어요. 먼저 입을 맞추고 용납하신 거죠. 입을 맞췄다라는 이 행위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그 여인의 그 향유를 본 여인의 그 행위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성서에 쓴이 기록자는 그런 것들을 연관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구성을 한 거죠. 아무튼 전 여기까지 보면은 그거예요. 아들놈도 정말 앞뒤가 없는 정말 정말 아주 쓸데없는 나쁜 놈. 근데 이 아버지도 아버지의 권위고 명예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바보 같은 아무런 권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